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와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로 심판당하고 그들이 멸절하게 된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진리들이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냥 우연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 인간이 자기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만큼 복된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이 불행한 타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존재와 죄의 결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부패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인간의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그 생각과 삶의 모습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불의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때에라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와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불러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를 거스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복음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임 있는 존재들인 인간을 심판하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수없이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한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물에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이 오늘 하루를 우리는 두렵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진리들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당한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들로 치부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일반 역사를 인간의 일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의 일반 역사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정확한 주석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심겨져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그런 무기력한 패역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의 이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일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민족들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에서의 인간의 교만과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온 민족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타락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쳐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므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모범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자신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 말씀,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온 세상에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노아가 함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함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 아주 왜소한 그런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샘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론된 민족들을 보면 이 함의 자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의 그 왕성함은 노아의 축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 아들들은 단지 민족들의 이 그 번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그들은 새 아들을 낳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인류의 번성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온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계보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 민족은 누구이고 누구이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70개의 민족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앞에서는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속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소개할 때에는 야베스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족속으로부터 야베스로부터 14개의 민족을 소개하고 있고, 함으로부터 30개의 민족을 소개하고 있고, 셋으로부터 26개의 민족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모세가 이것을 쓸 때에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주위의 민족들에 대한 소개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많은 민족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 민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주위에 살았던 민족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민족들이 소개되고 있다면 그 외에 수많은 민족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야베스로부터 시작해서 함과 셈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민족은 셈으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자는 왜 70개의 민족만을 소개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셈의 아들이 먼저 7명이 나옵니다. 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70이 나오는데, 이 7과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들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하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민족들이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벳 족속은 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5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 이름들은 터키의 남부와 서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함의 족속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나일강 이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들을 보면은 이들은 가나안과 북아프리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의 나라는 10절에 보면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아수르로 나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강 사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의 족속은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셈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혈통인데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북부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보가 바벨탑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보 가운데 성경의 기자가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고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생겨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목록들은 단순히 족보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지만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그런가? 즉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 진리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인간의 계속되는 불신앙과 죄악이 어떻게 인류를 불행의 상태로 만들어 왔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의인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참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온 인류가 어떻게 물로 그렇게 심판받는지를 보았다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족보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불신앙의 태도를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탄의 대적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끊임없이 사단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러하였고, 함이 그러하였고, 가나안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함의 자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특이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용사는 바로 위대한 전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를 또한 특이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말의 의미가 왜 들어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왕들이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과시할 때에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왕들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할 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냥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호랑이를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대 근동세계의 왕들도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을 과시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그들의 사냥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돌에 부조되어 있는 고대 왕들의 그림을 보면 왕들의 사냥하는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가 시합의 우승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곧 뛰어난 정복자이며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본 히브리어로는 마라드라고 하는데, 반란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란의 원형으로서 바벨탑의 건축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전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니므롯이 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관련된 또 네 개의 성읍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입니다. 10절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12절은 니느웨와 갈레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큰 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니므롯의 건축자들이 바벨과 시날 땅에 성들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 니므롯의 행위를 성경이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의 정복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도시를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니므롯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의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니므롯과 그가 건설한 성읍 바벨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는 바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니므롯 때에 온 인류가 이와 같은 강력한 군주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셈의 자손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셈의 후손 가운데에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고 이 벨렉으로부터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단으로부터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 마웨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즉 그의 후손들이 요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11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하면서 벨렉으로부터 다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렉으로부터 루로부터 스룩, 스룩에게서 나홀이 나오고 나홀에게서부터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서 셈의 계보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벨까지는 동일한 계보로 나오지만 이 에벨에서부터 벨렉의 계보와 욕단의 계보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계보에서 에벨의 때에 중요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열한 셈의 계보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보로 벨렉으로부터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 11장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보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계보 가운데 에벨로부터 욕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그냥 요바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에벨 때의 중요한 세상의 나눔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가 분명히 바벨탑의 분열이 일어났던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계보로, 에벨과 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셈의 계보에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합법적인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나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보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계보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족속과 방언과 지방으로 나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이 땅을 다스렸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점점 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그들이 그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니므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 노아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살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 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싸우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전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이런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는 역사나 정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금 기회를 주면 인간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회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면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의 후손들의 삶에서도 인간의 죄악됨과 무능함의 극치가 나타나서 그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번제를 통하여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거짓과 부패를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더 분명한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가시적인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모든 내용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좀 더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온 세상에 현시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신도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벨탑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좀 더 구원의 길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겠지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활짝 열린 이 천국의 문을 우리의 앞에 두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읽을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이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리석음을 떨치고 구원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죽는 자가 없이 누구나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